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가 그저 팥죽 한 그릇이나 어설픈 변장 그리고 광야 한가운데서 돌을 베고 잔 뜻밖의 낮잠에서 시작되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아, 진짜 상상하기 힘든 조합이네요. 보통 가문의 역사가 뒤바뀌는 순간이라고 하면 막 장군이 칼을 뽑아든다거나 위대한 선언문이 낭독되는 그런 웅장한 걸 기대하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심층 분석은 지극히 세속적인 욕망과 속임수 그리고 그로 인해 바닥까지 추락한 한 인간의 가장 춥고 외로운 밤으로 여러분을 안내할 겁니다.
네,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 탐구 시간의 출처는 케네스 매튜스 박사님의 창세기 강의 17번째 세션입니다.
텍스트로는 창세기 27장 41절부터 28장 22절까지인데요. 이른바 야곱의 도피와 베델에서의 꿈이라는 기록을 파헤쳐 볼 겁니다. 형제 간의 치졸한 속임수가 어떻게 20년이라는 기나긴 망명생활로 이어졌는지 말이죠. 자,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소화하려면 가장 먼저 주인공인 야곱이라는 이름에 담긴 고대 근동의 문화적 무게부터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름의 무게요? 고대 사회에서는 이름이 지금이랑은 좀 남다른 의미가 있었나 보죠.
그럼요. 현대인들에게 이름은 그냥 개인을 구별하는 호칭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이름은 곧 그 사람의 본질이자 정체성,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언과도 같았거든요. 야곱은 문자적으로 발뒤꿈치를 잡다라는 뜻입니다.
아, 어머니 리베카의 태중에서부터 쌍둥이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그 물리적인 묘사 말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은유적으로는 속이는 자, 남의 자리를 빼앗는 자, 혹은 뒤통수를 치는 자라는 아주 부정적인 의미를 짙게 깔고 있는 거죠.
와, 이름이 곧 운명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네요. 그 이름값에 걸맞게 야곱은 굶주린 형을 팥죽 한 그릇으로 유혹해서 장자권을 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는 눈먼 아버지 이삭까지 철저히 속여서 형에게 잘 축복을 모조리 가로챘고요.
네, 제가 이번 자료를 읽으면서 가장 소름 돋았던 부분이 바로 그 모든 것을 빼앗긴 에서의 분노를 묘사한 대목이었어요. 이게 그냥 홧김에 화를 내는 그런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히브리어 원문의 뉘앙스를 깊이 파고들면 그 분노의 질감이 확연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흔히 현대어 번역본들은 에서가 야곱에게 원한을 품었다 정도로 부드럽게 정지해서 표현하잖아요.
네, 약간 꽁해 있다거나 단단히 벼르고 있다 이 정도로 읽히죠.
그런데 매튜스 박사님은 이 구절에 쓰인 단어들이 단순한 감정적 앙심이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살해를 뜻한다고 지적합니다. 에서가 아버지를 곡할 날이 머지 않았으니 그때가 되면 내 아우 야곱을 반드시 죽이겠다고 속으로 다짐하거든요.
헉, 그러니까 분노로 이성을 잃어서 막 날뛰는 충동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거네요?
맞아요. 오히려 아주 차갑고 이성적으로 살인의 타이밍을 재고 있는 겁니다. 이건 필연적으로 성경의 첫 번째 살인 사건인 가인과 아벨의 비극을 연상시킵니다.
아, 형이 동생의 축복을 질투해서 끔찍한 살인으로 이어지는 그 인류 최초의 파괴적 패턴 말이죠.
네, 그 끔찍한 패턴이 지금 이 언약의 가문 안에서 다시 한번 재현될 위기에 처한 것이죠.
상황이 이쯤 되면 에서는 그야말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나 다름없군요. 타이머가 맞춰져 있는.
이는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매튜스 박사님이 이 살인 계획을 신약 성경의 가르침과 연결짓는 부분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과연 물리적으로 칼을 휘둘러 피를 봐야만 살인일까요?
신약 성경이라면 예수님의 말씀 같은 걸 끌어오신 건가요?
네. 박사님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과 요한일서 3장 15절의 가르침을 인용합니다.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셨고 사도 요한은 한 발 더 나아가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명확히 규정했죠.
아, 그 메커니즘이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폭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건 에서가 갑자기 착해지거나 도덕적이어서가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단순히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상황적 제약 때문인 거죠.
기회가 주어지거나 들킬 염려가 없는 완벽한 타이밍이 오면 언제든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는 그 마음속 깊은 증오 자체가 영적인 관점에서는 이미 살인행위와 동일하다는 뜻이군요.
정확한 분석입니다. 내면의 살인은 이미 완료되었고 그저 육체적인 실행만 유예되었을 뿐이라는 것이죠. 분노가 내면의 뿌리를 내리도록 방치할 때 그것이 인간의 영혼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에서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이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어머니 리베카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맞아요. 애초에 눈먼 남편을 속이도록 야곱에게 염소털을 입히고 부추긴 장본인이잖아요. 자신이 불붙인 이 시한폭탄이 이제 정말 터져서 살인극이 벌어지게 생겼으니 어떻게든 수습을 해야 했을 텐데요.
네. 그런데 그 수습하는 방식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제가 보기엔 본인의 잘못은 쏙 빼놓고 아주 교묘하게 야곱을 탈출시킬 완벽한 명분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이 지점이 족장시대 서사를 관통하는 핵심 모티브를 보여줍니다. 바로 인간의 끝없는 조종, 그러니까 통제 욕구죠. 리베카는 남편 이삭에게 가서 사실대로 털어놓으며 용서를 구하는 대신 또 다른 속임수를 기획합니다.
또 다른 속임수요? 이번엔 어떤 핑계를 대던가요?
그녀는 에서가 맞이한 해쪽 속 아내들 때문에 내 삶이 끔찍하고 역겹다고 과장되게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야곱만큼은 저런 이방 여인이 아니라 자기 고향인 밧다나람에 있는 오빠 라반의 집으로 보내서 제대로 된 아내를 구해오게 하자고 남편을 압박하죠.
겉으로만 보면 가문의 순수성과 신앙을 지키기 위한 아주 거룩하고 단호한 결단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이삭 입장에서는 아주 합리적인 제안으로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 속내는 살해 위협에 처한 자기가 가장 아끼는 아들을 안전하게 빼돌리기 위한 완벽한 연막 작전이었네요.
게다가 고대 근동의 피해 보복 관습을 이해하면 리베카의 공포가 더 깊이 다가옵니다. 만약 야곱이 에서에게 살해당한다면 친족 중 누군가는 살인자인 에서를 죽여서 피해 대가를 치러야만 했거든요.
와, 즉 리베카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모두 잃게 되는 끔찍한 비극이 벌어질 수 있었던 거군요.
네, 그래서 그녀는 야곱을 피신시키며 이렇게 지시하죠. 형의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만 딱 며칠 동안만 오빠 집에 피해 있으라고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리베카의 이 치밀한 계획을 보면서 프로젝트가 완벽하게 돌아가길 바라서 팀원들의 사소한 것까지 다 간섭하는 마이크로매니징 직장 상사가 떠올랐어요.
아, 마이크로매니징 뷰요? 자신이 모든 변수를 통제해야만 안심하는 그런 리더 말이죠.
맞아요. 그런데 그런 상사가 이끄는 프로젝트는 결국 팀원들 신뢰도 다 무너뜨리고 제일 엉망진창으로 망해버리곤 하잖아요.
리베카의 행동 이면에 깔린 심리를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그 비유가 핵심을 찌르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태중에 있을 때부터 주셨거든요.
아, 굳이 리베카가 앉아서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일이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나서서 자신의 통제하에 두고 인위적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려 한 것이죠. 그 알량한 통제 욕구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아십니까?
며칠 동안만 다녀오라고 했던 그 계획이 완전히 틀어지죠?
네. 리베카가 자신만만하게 말했던 그 며칠은 무려 2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사실은 리베카는 살아서 야곱을 다시는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자신이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밀었던 그 계획이 오히려 자신을 영원한 이별이라는 감옥에 가둬버린 셈이군요.
우리가 통제하려 할수록 상황은 더 걷잡을 수 없게 된다는 걸 뼈저리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아무튼 리베카의 이 완벽한 연막 작전에 넘어간 이삭은 야곱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를 떠나보내면서 아주 장엄한 축복을 내리죠.
네,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원칙을 강력하게 주문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창세기 1장의 그 유명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언약을 물려줍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여기서 뭔가 앞뒤가 안 맞는달까?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지 않나요?
아이,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아브라함 시대의 서사와 지금 이삭 시대의 서사가 만들어내는 강력한 역설입니다. 자료를 깊이 살펴보면 땅이라는 모티프가 아주 핵심적인 긴장감을 유발하거든요.
땅이요?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건가요?
네. 과거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종을 고향으로 보낼 때 내 아들을 결코 그 약속의 땅 밖으로 데리고 나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언약이 성취될 무대인 이 땅을 지키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했으니까요.
아, 그런데 지금 이삭과 리베카는 자신들의 실수를 덮기 위해서 도리어 그 약속의 후계자인 야곱을 땅 밖으로 쫓아내고 있는 거네요.
강렬한 대조죠. 겉으로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파송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도망자 신세로 밀려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생육과 번성,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인데 야곱은 번성은 이룰지언정 정작 그 축복의 무대인 땅에서는 계속해서 벗어나네요.
맞습니다. 하란으로 20년, 그리고 훗날 늙어서는 이집트로 도피하는 걸 보면 이 땅을 잃어버린 자의 긴장감이 야곱의 인생 전체를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심각하고 무거운 상황 속에서 아주 엉뚱하게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나서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에서죠.
네, 에서는 동생이 축복을 받고 떠나는 장면을 지켜보다가 뒤늦게 부모님이 자신의 해쪽속 아내들을 몹시 싫어하셨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상황을 수습해보겠다며 기가 막힌 해결책을 내놓잖아요. 바로 삼촌 이스마엘의 딸을 찾아가 셋째 아내로 맞이하는 거였죠.
하하, 네. 그 서투른 만회를 어떻게 보셨나요?
전 이 대목을 읽으면서 에서가 참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사회적 눈치가 이렇게 없을 수 있나 싶었어요. 부모님 마음에 들어보겠다고 선택한 게 하필 가문에서 일찌감치 밀려난 이스마엘의 후손이라니요.
영적으로 완전히 엇나간 선택이었죠.
이건 마치 기말고사에서 전과목 낙제를 받아놓고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겠다며 동네 운동회에서 받은 참가상을 자랑스럽게 흔들며 뛰어들어오는 꼴이잖아요.
참가상이라는 표현이 에서의 영적인 둔감함을 정확히 묘사하네요. 에서는 그냥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피가 섞여있다는 표면적인 조건만 봤을 뿐이에요.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를 핍박하다가 가문에서 쫓겨난 영적 역사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아, 본인은 잘 해보려고 한 건데 상황을 더 악화시킨 거네요.
네, 자신의 행동이 가족관계를 치유하긴커녕 언약의 본질에서 한 걸음 더 멀어지는 헛발질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거죠.
자, 가족들의 이 복잡하고 엉망진창인 상황을 뒤로 하고 이제 이야기의 초점은 홀로 도망치는 야곱에게 맞춰집니다. 따뜻한 어머니의 장막에서만 지내던 야곱에게 그 광야의 밤은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였을 텐데요.
고대 근동의 광야에서 홀로 밤을 지새운다는 건 맹수와 강도의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된 인간으로서 가장 취약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매튜스 박사님의 텍스트 분석에 따르면 흥미로운 단어 반복이 나옵니다.
어떤 단어인가요?
야곱이 해가 져서 돌을 베개 삼아 누운 바로 그 구절에서 히브리어 원문으로 곧, 즉 마콤이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곳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반복했다는 건 그 장소가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질 무대라는 걸 암시하는 문학적 장치겠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야곱은 그 춥고 딱딱한 돌바닥에서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거대한 꿈을 꿉니다. 흔히 우리는 이것을 야곱의 사닥다리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림이나 주일학구 공과책에서 사다리로 많이 묘사되죠.
하지만 고대 근동의 건축학적 배경을 고려하면 건물 꼭대기로 이어지는 거대한 계단 또는 층계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아, 웅장한 돌계단 같은 거군요.
네, 꿈속에서 야곱은 그 거대한 계단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아 있고 그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 즉 천사들이 바쁘게 오르락내리락하는 장엄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한다. 단순히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역동적으로 하늘과 땅을 잇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이걸 더 큰 그림, 즉 창세기의 거대한 서사와 연결해 본다면 전율이 일어납니다. 매티스 박사님은 이 베델 계단을 창세기 11장에 등장했던 바벨탑 사건과 아주 강력하게 대조시키거든요.
바벨탑이요? 고대 사람들이 하늘에 닿으려고 쌓아 올렸던 그 탑 말이죠?
맞습니다. 인간들이 자신들의 교만과 이름을 높이기 위해 밑에서부터 하늘로 억지로 닿게 하려 했던 인위적인 건축물이었죠. 신을 인간의 영역으로 끌어내리려는 욕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아, 그런데 야곱이 본 이 베델의 계단은 방향이 정반대네요.
철저히 다릅니다. 이 계단은 인간이 쌓아 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열어주시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주신 참된 문입니다. 바벨탑에서 단절되었던 하늘과 땅의 교제가 지금 완벽하게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와, 인간이 통제하고 쌓아 올리려 했던 바벨탑의 실패와 인간이 가장 무력해져서 돌을 베고 누웠을 때 하나님이 먼저 내려주신 은혜의 계단이라는 대비라니 정말 압도적이네요.
게다가 그 계단 위에서 야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요.
철저한 임재의 신학이 선포되는 순간이네요.
바로 그것입니다. 게다가 이 천사들의 오르락내리락하는 모습은 신약성경에 이르러서 구속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를 갖게 됩니다.
신약성경 어디와 연결되나요?
요한복음 1장 5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아, 그러니까 야곱이 꿈에서 보았던 그 돌로 된 계단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훗날 십자가를 통해 단절된 하나님과 인류 사이를 완벽하게 이어주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였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아주 능동적인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예수님이 직접 성취하신 거죠.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지는데요. 야곱의 개인적인 심리 상태를 한번 상상해보면 어떨까요? 평생을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 귀동냥으로만 뒀던 그 신앙의 대상을 광야에서 1대1로 만난 거잖아요.
네, 자신의 하나님으로 마주하는 엄청난 순간이죠.
비유하자면 마치 이런 느낌 아닐까요? 대대로 내려오는 엄청난 가업이 있다고 쳐보죠. 어릴 때는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거대한 회사를 경영하는 걸 뒤에서 구경만 했어요. 나름대로 콩고물도 주워 먹고 뭐 속임수도 써서 자기 이익도 챙기고요.
하하, 야곱의 행적과 딱 맞네요.
그런데 어느 날 밤 가족과 단절되어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사무실 한가운데 덩불어니 남겨진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 거대한 기업의 진짜 주인이 나타나서 회장석에 야곱을 앉히며 말하는 거죠. 이제 이 거대한 언약의 무게는 네가 짊어져야 한다. 내가 너를 직접 돕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아, 그 순간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깨달았겠죠. 아, 이건 더 이상 관중석에서 구경하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이 압도적인 무게와 책임이 이제 나의 현실이구나 하고요. 청취자 여러분도 누군가의 신앙이나 철학을 불려쓰다가 어떤 절대적인 고독 속에서 아, 이건 이제 내 인생, 내 신앙이구나 하고 뼈저리게 느낀 순간이 있지 않으신가요?
야곱에게는 그 돌베개를 벤 밤이 바로 그 실존적 자각의 순간이었습니다. 잠에서 깬 야곱의 반응을 보면 그 경외감이 생생하게 묻어나거든요. 그는 몹시 두려워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외치죠.
네,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행동을 취합니다. 자신이 베개로 섰던 그 투박한 돌을 가져다가 똑바로 세워서 기둥을 만들고 그 꼭대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명하죠.
전 여기서 그 돌기둥에 기름을 붓는 행위에 메커니즘을 짚어보고 싶어요. 고대 근동의 광야에서 올리브유 같은 기름은 생존의 필수적인 식량이자 약이고 빛을 밝히는 엄청 귀중한 자원 아닙니까?
네, 광야의 도망자에게는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물건이죠.
그런데 도망자 신세인 야곱이 그 귀한 필수품을 마른 돌 위에 쏟아부었다는 건 보통 결단이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정확합니다. 그 행동은 자신의 생존을 지켜줄 물리적 자원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실 것을 의지하겠다는 엄청난 헌신과 희생의 표시입니다. 평범한 돌이 기념비로 구별되는 순간이죠.
그런데 전문가님, 야곱이 이 장엄한 의식을 치른 직후에 하는 서원의 내용을 보면 솔직히 약간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어떤 부분에서 의문이 드셨나요?
야곱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나를 평안히 돌아가게 하신다면 여호와께서 나야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십일조를 바치랬나이다.
네, 그 서원 구절이죠.
듣다 보니 야곱이 진짜 변한 게 맞나 싶더라고요. 여전히 속임수와 흥정의 달인답게 하나님을 상대로 자기한테 아주 유리한 조건부 계약서를 밀어미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하나님, 저한테 의식주 다 보장해주면 그때 가서 10% 떼어드릴게요. 이런 뉘앙스로 들리셨군요.
네, 맞아요. 그가 은혜에 완전히 항복한 게 맞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상황을 통제하려는 본성이 남아있는 걸까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사실 많은 독자들이 번역된 문장 구조만 보고 제기하는 대표적인 신학적 오해 중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네가 이렇게 해주면 나도 믿어줄게 하는 얄팍한 거래처럼 보이기 쉽상이죠.
원어로는 의미가 좀 다른가요?
네, 매튜스 박사님을 비롯한 학자들은 이 서원의 문법적 맥락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의 접속사 구조를 보면 이것은 조건을 거는 의심의 표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전적으로 확신하는 믿음의 결단에 가깝습니다.
아, 만약 해주신다면이 아니라 다른 뉘앙스라는 거군요.
네,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대로 나를 지키시고 먹이실 것이기에 나는 내 모든 삶의 주권과 소유를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하는 항복 선언이라는 것이죠.
아하, 불신에서 나오는 안전장치나 거래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무조건적인 확신에서 터져나오는 맹세였네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바치며 승리의 영광을 고백했던 그 신앙의 유산이 야곱에게 이어지는 거고요.
맞습니다. 물론 야곱이 하루아침에 완벽한 성자로 변한 건 아닙니다. 그는 앞으로 외삼촌 라반과 무려 20년 동안 지독한 속임수 대결을 펼치게 되니까요. 성화의 과정은 길고 험난하죠.
갈 길이 아직 멀군요.
그러나 이 베델에서의 밤, 하나님을 독대한 이 순간이 그의 삶에 영원히 뽑히지 않을 단단한 영적 닻을 내린 것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얄팍한 속임수나 약점, 이기심을 어떻게 넘어서는지를 잘 보여주죠.
가족을 파탄낸 리베카, 영적 가치를 전혀 몰랐던 에서, 그리고 도망치던 비열한 야곱까지 이들의 연약함을 뚫고 들어가 은혜로 덮으시는 신성한 자비에 대한 이야기네요.
네, 바로 그 점이 창세기 서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위대한 통찰입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든 이 이야기는 먼 고대의 낡은 영웅담이 아니네요. 통제하려다 모든 걸 망치는 리베카, 인정에 목말라 엉뚱한 짓을 하는 에서, 살아남으려고 잔머리 굴리는 야곱의 모습은 오늘날 통제력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 자신의 얼굴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삶이 안정적일 때만 은혜가 임할 거라고 착각하곤 하죠. 하지만 야곱의 도피는 그 반대를 증명합니다.
맞아요. 가장 취약해졌을 때, 인간관계가 엉망이 되었을 때,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돌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을 때, 바로 그곳에서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 말입니다.
베델의 은혜가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탐구를 마무리하며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께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당신의 삶 속에서 당신이 억지로 베고 누워있는 그 차갑고 딱딱한 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종종 그 순간이 얼마나 신성한지 모른 채 원망하며 잠이 들곤 하니까요.
네,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고 억울한 그 차가운 돌베개 말입니다. 하지만 혹시 아나요? 지금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그 고난이 잠에서 번쩍 깨어났을 때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하나님의 집, 즉 당신만의 베델을 바치는 거룩한 초석이 될지도 모릅니다.
상처로 얼룩진 돌덩이로 남을지, 하늘을 향한 거룩한 문이 될지는 어쩌면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는 자각의 순간에 달려있겠네요.
네, 팥죽 한 그릇으로 시작된 치졸한 혼란을 구원의 계단으로 바꾸신 것처럼 말이죠. 오늘도 이 무거운 대화의 세 번째 주인공으로 끝까지 함께 사유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심층 분석 시간이었습니다. 내일은 여러분 각자의 베델에서 깨어나는 경이로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